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주시는 56절까지 보겠습니다. 5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따라 나온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며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가 이전의 사건을 돌아보게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재현되는 사건이었고요. 이로써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기 백성들의 참 목자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알려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떡을 내어주셨듯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며 자기 양들을 먹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건져 천국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온전히 성취하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함께 연결된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먼저 45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Verse 45 through 46.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렇죠?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광야 건너편에 유대 땅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그 배에 함께 하시지 않고 기도하시기 위해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다가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건져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이미 본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을 건져주신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면 왜두 번이나 걸쳐 우리에게 같은 사건을 알려주시는 걸까? 물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는 사건을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바다 혹은 물은 심판을 가리키고 있었고 사단과 죄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죄와 사망과 심판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건을 이 이적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사건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그때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닮아 있고 물에서 건져 주시는 것은 같은 사건이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 다른 점들을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지만 가장 다른 점이 있어요.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배 안에 계실 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건져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배 안에 계시지 않을 때 풍랑을 만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으실 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다 같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건져주시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좀더 이런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자기들을 건져주신 것에 심히 놀랍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신 일, 즉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인지를 올바로 깨달았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올바로 깨달았을 것인데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였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둘다 사건 자체는 다르지만 같은 뜻과 의미를 알려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둘다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다 같은 믿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 이적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까지 이제 자라가게 하시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실 천국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후에 이 모든 사건들을 깨닫게 된다고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오늘 본문의 사건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결국은 온전케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제자들을 인도해 가시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을 건져주신 사건과 닮아 있지만 오늘 본문에만 보여지는 몇 가지 특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4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 유대 땅 벳세다로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가게 하세요.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가십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자신은 산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때 왜 예수님은 같이 배를 안 타시고 산으로 가셨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알려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가지 않으시고 산으로 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려고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간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왜? 그들이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저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이적을 보고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돼요. 예수님은 그들의 세상 왕이 되지 않으십니다. 세상 왕으로 섬기는 자들 속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섬기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피해 가십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시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가요. 그때 큰 바람과 거센 파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밤새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죽을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셨는가에 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러한 풍랑을 만나는 것, 죽을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셨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었는가에 관한 질문이죠. 대답이 뭘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풍랑과 시련과 고난을 만나는 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가? 오늘 본문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면서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왜 고난과 시련을 거쳐가게 하실까?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이런 고난과 시련과 풍랑을 만난 것은 예수님을 불순종해서 찾아온 사건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 말을 안 듣고 배를 타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들의 교만에서 찾아온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재촉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4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아니, 천천히 가게 하셔도 되고, 야, 빨리. 그게 아니라, 재촉해서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이러한 큰 시련과 위험을 만났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보면 47절에서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홀로 육지에 계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 제자들이 바람을 거슬러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그저 모른 척 하신 것도 아니고 몰라서 산에 그냥 들어가신 것도 아니라 다 지켜보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큰 시련과 위험에 처한 것을 모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제자들을 향해 출발하셔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그들을 지나가시며 그들에게 선포하셨죠. 50절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나서 배에 오르시고 그들에게로 가시니 바람이 그치고 이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게 되고 결국 그 배는 유대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끝내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인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먼저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이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신 것도,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신 것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신 분도 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육체적으로 함께 하셨는데도 풍랑을 만나죠. 여기서는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이 사건조차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죠.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다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일어나는 일은 없고요. 예수님이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을 데리러 오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그들과 함께 유대 땅, 그 당시로 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먼저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바가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살까지 다 내어주신 주님은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주권적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몰라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과정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를 걸어오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그 풍랑과 같은 시련에서 제자들을 구해주시고 광야로부터 유대 땅까지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이 언제 깨닫게 되느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큰 시련을 만날 때 이 모든 걸 깨닫게 하십니다. 풍랑이 없었다면 이 모든 걸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풍랑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믿는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데 또 한 가지 더하여 구원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처럼 이제 풍랑 있는 바다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참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은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복음을 믿는 참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저 제자들의 큰 시련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만 보기를 원하죠. 아, 풍랑과 시련을 만날 때 결국은 예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만약에 그것을 알려주는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쓰시지 않아요. 이런 사건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건이 이런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만일 예수님이 그저 세상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을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필요 없으세요. 멀리서 육지에서 이걸 다 바라보셨다고 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닌가요? 아니, 처음부터 풍랑이 있는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지 않으시면 돼요. 그런데 다 그렇게 안 하세요.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시고 풍랑이 만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는 그저 세상의 시련과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복음을 믿는 참 믿음으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 보는가? 이제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에 처한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마침내 바다를 밟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곁에서 바라보시고 그들을 지나가셨다. 여전히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다 지켜보시고 다 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 놀라운 구원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알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Do not be afraid 하고 또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니라는 단어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이 내니라는 단어가 놀라운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요,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I am. I am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이 I am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 I am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때 I am으로 드러내셨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 I am의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 출현하셔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나가신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Pass by.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며 지나가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다고 하시며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를 덮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지나가세요. Pass by Moses.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등만 봤다. 그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표현이 좀 그렇죠. 하나님이 등이 있으시고 얼굴이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의인화적인 표현이죠.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 영광은 언제 드러나요? 예수님 오실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나가셨다. 하나님이 출현하셔서 모세를 지나가셨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한 군데가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에도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강한 바람이 있었고 지진이 일어났고 불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엘리야를 지나가셨다. 지나가시며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셨다는 표현이 그냥 쓰여지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실 때다 지나가시는 걸로 표현하세요. 오늘 본문의 마가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며 지나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세요? 물을 밟으시며 지나가십니다. 오늘 보면 48절에서 49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이 물을 밟으며 지나가시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9장 8절에 Job chapter 9 verse 8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욥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낼 때에 하늘을 펴시고 바다를 밟으시는 분 바다를 밟으시며 바다에서 땅이 나오게 하셔서 육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다를 밟으시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난 곳이 있죠. 바다를 밟으시는 분으로.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밟고 홍해 바다를 밟고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다에서 길을 내시고 땅이 올라오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며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바다에서 심판하시는 사건이 따라옵니다. 창조 때 바다를 밟으시며 육지가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출애굽 때에도 바다를 밟고 오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다를 밟고 서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출애굽 때에 바다를 밟고 서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바다를 밟고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지나가시면 내니 I am으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며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봐요. 모세는 등만 봤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까지 직접 봅니다. 여호와를 보고도 산 자가 없다. 제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바다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더큰 일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 사건은 보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큰 풍랑의 바다에서 제자들을 건져주셨듯 이제 곧 자신이 그 풍랑의 바다에 빠져 죽기까지 대신 우리를 모든 죄와 심판의 풍랑에서 건져주실 십자가 사건을 이 사건에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요. 광야로부터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 유대 땅 벳세다로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죄와 심판에서 건져져 어떤 세상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결국 천국에 무사히 이르게 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한다고요? 다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풍랑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게 되고요. 복음을 더 깨닫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려는 목적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하세요. 즉, 이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까지는 자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둔하여졌다. dull이라 그러나요? 영어로. 이러한 표현이 계속해서 복음서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에도요,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 기록되었고, 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셨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 같은 뜻이에요. 모든 예수님이 이루신 이적과 사건들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 중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바다로 보내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왜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가와 같은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복음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며, 우리로 참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인내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풍랑과 같은 시련을 거쳐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록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미리.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지만 분명히 주권적인 뜻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나가시며, I am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 천국 영광으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다 예수님의 작정 안에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삶에서 가장 선하신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 제자들의 풍랑이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도 우리가 풍랑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시련을 만나고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알려주신 것으로 볼수 있지 않나요? 성도들이 누리는 평강이란 뭘까요? The peace. 참 평강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편안한 삶, 풍랑이 없는 삶이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게 아닙니다. 내 편안함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평강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것에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제 우리가 사망과 심판의 바다에 빠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시며 심판의 바다에 빠지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의 풍랑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풍랑이 때로는 너무 심해 경우에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심경 풍랑과의 싸움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랑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들이 때로는 우리의 능력 넘어서 우리의 지혜를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데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하셨어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중에서 그 풍랑보다 더 크신 물을 밟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얻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풍랑보다도 우리의 죽음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평강과 소망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풍랑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지금 우리 삶에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권적인 뜻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어떤 세상의 시련도 아니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한 주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원하신 성도들은 잠깐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 그에 비할 수 없는 더큰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7 through 18.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삶을 주관해서 쉬지 않고 이뤄가시는 것이 뭐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뤄가시는데 뭘 통해 이뤄가신다고 하셨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환난과 시련과 풍랑들의 그것을 가지고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간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시련은 경한 것이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허락하시는 선하신 뜻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잠깐의 시련 속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셔서 천국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 있다고 하세요? 잠깐 있다 지나갈 보이는 그 실현의 현실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이루실 영원한 천국 영광의 현실을 기대하고 주목하며 살아가라. 아무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일어나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서 7절 1 Peter chapter 1 verse 5 through 7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떤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성도의 삶을 알려주고 있는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의 삶을 이 베드로 전서에서 두 가지 현실로 알려주십니다. 먼저 어떤 현실이 있느냐.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은 시험이 있고 불과 같은 고난이 있고 잠깐 동안의 근심이 있을 거다. 마치 해산의 고통을 하는 여인처럼. 여러 가지 시험, 불과 같은 고난, 잠시 동안은 근심. 분명히 천국 가는 날까지 이것이 성도의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없어지는 게 현실이 아니고요. 기독교인이 이 현실을 거쳐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세요. 또 어떤 단어들이 방금 읽은 구절에 연결되어 있냐면요.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의 연단, 그리하여 기쁨, 칭찬,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 현실이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없고요. 주님이 이루시려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고난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결국 우리로 큰 기쁨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는 자리로 가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평강을 누리고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없어지지 않아도. 형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표적과 무리를 걸어오신 표적은 둘 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천국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무리를 걸으신 표적을 통해서도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올바로 깨달은 자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이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 왜? 52절에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둔한 제자들의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는 한 가지 사건이 이 사건에 더해져 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감히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청한 사건이 함께 더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허락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다가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이 그때 또 건져주세요. 이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의 둔한 자여 또 말씀하시고요.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를 또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무리를 걷는 것이 알려주는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으로 자신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 믿음으로는 무리에 설 수 없다는 것. 그 무리? 그냥 무리 아니거든요. 죄와 사망과 심판을 받아거든요. 거기를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아직 그 믿음에서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 건져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무리에 서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물과 바다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셔서 물에서 나오시고 무리를 밟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우리 성도들을 참여시켜 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했고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밟고 무리를 걸어 다니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하심으로 알려주시려는 메시지가 이것이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물에서 건져지고 물을 밟고 선자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믿음으로 물 위를 걸으며 살아가라고. 죄와 사망과 심판 위를 걸으며 그걸 정복한 자들로 살아가라고. 천국에 속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53절, 56절 보겠습니다. 이 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53절에서 56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제 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안 백성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앞에 보여주셨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걸 보게 돼요. 마가복음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죄사함까지 주셨어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고침을 주시고 죄사함까지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반복되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 그 여인이 혈류증에서 낫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낫게 해주신가를 표현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다 라는 표현을 하셨죠. 이게 무슨 뜻이었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셨다. 원어적인 표현은 예수님이 힘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잃으심으로 그 여인이 힘을 얻어 낫게 하셨다. 그런데 그때와 같이 이번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라도 낫기를 원하여 손을 대자 다 나음을 받아요. 그 얘기는 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힘을 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힘을 얻어 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들이 다 뭘 알려주고 있을까요? 야, 예수님은 큰 권능으로 병자도 낫게 하고, 야, 너무 놀랍다.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습들은 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죄사함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힘을 잃어 자기 백성들은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로 가고 계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지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이루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게 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다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둔한 자들이라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제자들을 인도해 가시고요. 베드로 물에 빠져도 또 건져 주시고 또 인도해 가시고 제자들 둔하다고 하시지만 또 인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이미 완전한 복음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제자들처럼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복된 자들이거든요. 왜? 완전한 복음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둔합니다. 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쉬지 않고 인도해 가세요. 이제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요, 귀신 들린 자의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가 제자들이 그걸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아이를 구해주기를 원하며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고백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믿는데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믿는데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도록 쉬지 않고 인도에 가세요. 그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참 믿음,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혼자서 힘들게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저어가는 것 같고 온통 풍랑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풍랑과만 싸우고 있고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풍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나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평강을 가지라. 내가 함께하는 것 속에서 잠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한 거라고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연단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의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자들로 기쁘게 인내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리하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잠시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풍랑과 같은 시련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르게 될 천국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무리를 밟고 선 자들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이다. 그러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힘 넘버 37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